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프란츠 카프카 전집 1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왼쪽 옆방에서는 고통스런 침묵이 흘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여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는 걸까? 아마 침대에서 금방 일어나 미처 옷도 입지 못한 모양이다. 그런데 왜 우는 걸까? 내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일까?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 걸까? 그리고 사장의 옛날 빚을 독촉하면서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그럴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현재로서는 부질없는 걱정이다. 아직은 내가 여기에 있고 식구를 저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현재 나는 양탄자 위에 누워있지만 나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나더러 지배인을 들어오게 하라고 진지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쉽사리 적절한 변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즉각 해고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레고르의 생각으로는 울고 애원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자기를 조용히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혹이었다. 잠자씨, 지배인이 언성을 높여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방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틀어박혀서 네,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면서 부모님한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업무상의 의무를 고약한 방법으로 태만히 하고 있어요.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인데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진정으로 요구합니다. 놀랍군요, 놀라워. 난 당신을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괴팍한 변덕을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사실 오늘 아침 당신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장의 그럴싸한 설명을 암시하긴 했어요. 그건 최근에 당신에게 맡긴 수금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래도 나는 그런 설명은 맞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까 당신 편이 되어 얘기해 줄 생각이 없어지고 마네요. 그리고 당신의 지위도 전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둘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듣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당신의 업무 성과는 무척 불만족스러워요. 지금이 장사의 호경기인 계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계절이란 원래 없는 법이고 있어서도 안 되지요, 잠자씨.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가 정신없이 이렇게 외쳤고 흥분한 나머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금방 문을 열려고 합니다. 몸이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나왔어요. 지금 침대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잠깐만 참아주세요. 아직은 몸이 생각만큼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길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몸이 아주 좋았어요. 부모님께서도 그건 아십니다. 아니죠. 실은 어제 저녁에 벌써 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분명히 내게서 그런 조짐이 보였을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사무실에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사람들은 집에서 쉬지 않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일쑤죠. 지배인님, 제 부모님을 아껴주십시오. 지금 저에 대해 하신 비난은 모두 당치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 발송한 주문서를 읽어보시지 않은 모양이군요. 어쨌든 8시 기차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원기가 나는군요. 지배인님, 제발 여기 계시지 말아주세요. 곧 제 자신이 회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그레고르는 이런 얘기를 급히 해놓고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아까 침대에서 연습했던 탓인지 그는 그동안에 쉽사리 옷장에 다가갔으며 이제 거기에 기대어 일어서려고 애썼다. 그는 정작 문을 열고 자기를 내보이면서 지배인과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그들이 놀라 자빠져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들이 모든 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내 자신도 흥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서두르기만 하면 8시에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몇 번이나 매끄러운 옷장에서 미끄러졌지만 나중엔 몸을 훌쩍 쳐올려 똑바로 일어섰다. 하복부가 불이 나는 듯이 아팠지만 그는 그런 고통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떨구고는 다리로 그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제하게 되었으며 말을 멈췄다. 지배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나요?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우리를 놀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앤 심하게 아픈가 봐요. 우리가 그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왜요, 엄마? 여동생이 다른 편에서 외쳤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즉시 의사한테 가거라. 오빠가 병이 났다. 빨리 의사한테 가. 너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니? 그건 동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배인은 어머니의 외침 소리와 대조적으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안나, 안나야. 아버지가 현관 방을 향해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면서 손뼉을 쳤다. 열쇠공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두 처녀는 치마를 끌면서 현관 방으로 달려가서 여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을 확 열었다. 문을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사고가 벌어진 집에서처럼 그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간 모양이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귀에 익은 탓인지 자신의 말이 아까보다 훨씬 더 명료하다고 여겼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믿고서 그를 도와줄 용의가 있었다. 그는 자기를 위한 앞서의 조치가 신뢰와 확신에서 취해졌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흐뭇했다. 그는 다시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드는 기분이었으며 의사와 열쇠공을 정확히 구별도 안 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하고 놀랄만한 성과를 기대했다. 다가오는 결정적인 대답에서 가급적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서 그는 기침을 약간 해보았다. 물론 낮은 소리로 했다. 왜냐하면 기침소리조차도 사람의 기침소리와는 다르게 울리는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그런 것을 구별할 자신이 없었다. 옆방은 그동안 조용해졌다. 부모님이 집에 임과 식탁에 앉아 귀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두들 문에 기대서 엿듣고 있는 걸까? 그레고르는 천천히 소파를 밀어 문 쪽으로 다가가서는 소파에서 몸을 떼고 얼른 문에 기대면서 꼿꼿이 서서 그의 발바닥엔 끈적끈적한 점액이 약간 있었다. 잠시 피곤을 풀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리려고 했다. 불행히도 그는 제대로 된 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무엇으로 열쇠를 잡지? 그 대신 단단한 턱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턱으로 열쇠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어딘가를 다쳤는데 개의치 않았다. 그의 입에서 거무스레한 액체가 나와 열쇠 위로 흘러 바닥에 떨어졌다. 들어보십시오.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이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모두 다 날 응원해주면 좋을 텐데. 자, 좀 더 열쇠를 꽉 쥐고. 자신이 애쓰고 있는 것을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열쇠를 물었다. 열쇠를 계속 돌리면서 그는 열쇠 구멍 주위를 돌았다. 지금 그는 입만으로 몸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 자물쇠가 열리는 찰깍하는 소리에 제정신이 났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열쇠공이 도와주지 않아도 해내고 말았어 하고 혼잣말을 한 다음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머리를 손잡이에다 올려놓았다. 그가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야만 했기 때문에 문이 꽤 넓게 열렸지만 그 자신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천천히 한쪽 문짝 주위를 돌아야만 했는데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벌렁 뒤로 나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는 그 힘든 동작을 하느라 다른 것엔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때 그는 지배인이 크게 앗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도 같았다. 또 지배인이 문 바로 옆에 섰다가 손으로 벌린 입을 막으면서 보이지 않는 줄기찬 힘에 쫓기듯이 물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있는데도 그녀는 밤에 풀어놓은 곤두세워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합장을 한 채 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두 걸음 그레고르한테 다가오다가 둥그렇게 치마를 펼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얼굴은 가슴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도로 밀어 넣으려는 듯이 주먹을 쥐고 사나운 표정을 하더니 불안스레 거실을 둘러본 후에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튼튼한 가슴팍이 들먹일 정도로 울었다. 그레고르는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안에서 꽉 고정시켜놓은 문짝에 기대고 있었으므로 몸의 절반과 옆으로 수그린 머리가 보였다. 그 머리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훨씬 밝아졌다. 길 건너편에는 서로 마주 서 있는 한없이 긴 진회색 집의 일부가 그것은 병원이었다. 전면이 심하게 부서진 규칙적인 모양의 창문과 함께 명료하게 보였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눈에 보일 만큼 커다란 빗방울이 정작 한 방울씩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 때의 식기가 식탁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식사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각종 신문을 읽어가면서 아침 식사를 몇 시간씩 질질 끌었다. 맞은편 벽에는 군대 시절의 그레고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계급은 소위였는데 손을 군도에 붙이고 걱정 없는 웃는 얼굴로 자기의 자세나 제복에 경의를 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현관 방으로 난 문은 열려 있었는데 현관 문마저 열려 있어서 거실 출입구와 내려가는 계단 윗부분이 보였다. 그럼 그레고르가 말했다. 그는 지금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곧 옷을 입고 견본을 꾸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절 가도록 해주시겠죠? 지배인님, 보다시피 전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이란 고된 것이지만 전 여행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지배인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회사로 가십니까? 그렇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시겠죠? 사람이란 때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는 법인데 바로 그럴 때 과거 업적을 기억하셔서 장애가 사라진 후에는 전보다 더 열심히, 더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사장님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아시죠? 그런데다가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도 보살펴야 됩니다. 전 지금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저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진 마십시오. 회사에서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왜 판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떼돈을 벌어서 신나게 살고 있다고들 생각하죠. 그런 편견을 고쳐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배인님께서는 다른 사원들보다도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주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고용인이 불리하도록 잘못 나가기가 쉽습니다. 거의 1년 내내 회사 밖에서 지내는 외판 사원이란 험담이나 우연한 일이나 이유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상이죠. 그로서는 그런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그는 대개 그런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지쳐 집에 돌아와 있을 때 그런 일의 원인 분명의 결과만을 몸소 느끼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지배인님, 가시기 전에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옳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